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비상한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지속해 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비상한 예배 이후에 가정에서 매일 한 시간 반씩 가정 예배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불이 옮겨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옮겨 붙기를 바랍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계속 가정 예배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을 이렇게 많이 접해서 참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계속 지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계속 주님의 성전 문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그럴 때 거기로부터 거기에 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가서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는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예배를 회복한 후로 그 은혜를 어떻게 지속해 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이제 장입니다. 마지막 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부흥의 마지막 결과,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그들의 삶과 삶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여러 변화와 개혁들로 이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또는 어떤 예배나 집회 자리에서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12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끝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넘어 이 사회 전반의 세상의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으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도 보면,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보죠. 우리 사도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빌립보에서도 그랬고요. 에베소 지역에서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우상을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흥행하고 있었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산업이 되게 이제 흥행해 있었는데 그것이 큰 타격을 입으니까 큰 소동이 일어난 일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못해서 요란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예,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요란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으면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복음의 영향력이고 부흥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이 사회를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흥 사건들도 들여다보면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때에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사역했던 그 노스 햄프턴 지역에서는 술집이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사회 정화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술집을 가지 않고 걔 다 교회를 가니까 술집이 문을 닫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때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평양이 환락의 도시라고 그랬죠. 평양 기생 하면 그렇게 유명했다고 할 정도로 기생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대부흥이 임하니까 이 기생집들이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자기들 밥줄이 끊기게 돼가지고 저 길선주 장로를 어떻게 해치우나, 이런 논의를 할 정도로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은 이 땅의 어떤 믿는 자들에게만이 아니고요, 교회에게만이 아니고요, 이 사회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회 정화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삶 속에서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외 삶의 영역에서 변화의 열매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역이 변화되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에서도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해 갔습니다. 어떻게 지속해 갔다고 하는가 하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그날 이들은요 다윗의 예배 이후로도 계속 어디 앞으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계속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또 레위 사람들로부터 이 율법을 이제 계속 들은 것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부흥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 강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풍성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러면 뭐가 많아야 유리해요? 네, 말씀.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지속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단순히 율법을 읽기만,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어떻게 했는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곧장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실천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바로 따라해 보세요. 적용. 그럼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용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안다 그러면요 머리만 커져요. 여러분 머리만 커지고 싶어요? 네? 몸이 같이 커져야지. 할렐루야. 네. 머리만 커지고 그냥 나 다 알아, 나 그거 알아 하면서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매우 매우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말씀을 막 기억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천하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자다. 실천할 때 의미가 있고 그에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요, 듣고 순종할 때 그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때도 뭐라 그러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가르치기만 하라가 아닙니다.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르치기만,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이란 뭐냐? 그렇게 사는 게 아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게 아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 듣기만 하고 지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과 신앙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좋은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좋은 메시지들을요, 어떤 사람은 1일 1설교를 듣는데, 오늘은 누구 목사님, 오늘은 누구 목사님, 요일마다 목사님들을 다 정해놔. 그래서 좋은 메신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메시지들을 아침마다 1일 1설교를 듣는데, 그런데요 문제는 듣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은혜 받고 좋았더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삶 속에 가서는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결국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는 결국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결국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우리 사울왕에게 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은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숨을 걸었냐면 예배 행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지만 사울은 예배 중독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와 예배 중독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와 예배 중독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 자체를 숭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예배 행위. 우리가 비상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러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는 무엇으로 옮겨오냐면 예배라는 행위 자체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어진 어떤 은혜, 영적인 황홀감에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 자체를 또는 찬양이라는 음악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감정이라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바로 순종 위에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드리는 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곧 순종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음악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예배드리는 나에 막 취해 있어 예배드리는 나. 예. 어떤 은혜로운 메시지 자체에 취해 있어. 예. 예배 자체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또 다른 우상 숭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순종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알기보다 물론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순종하죠. 그런데 아는 만큼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많이 알기보다 많이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만큼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만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만큼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능력도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곧 순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무슨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수요예배 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성품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요 다른 어떤 능력, 은사 이런 게 아니고요 성품이 능력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성품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성품을 담는 것, 온유함이 능력이고 겸손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을 훈련하기 이전에 뭘 훈련해야 되는가? 바로 순종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훈련하는 곳이고 소망을 훈련하는 곳이고 또 사랑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훈련합니까?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훈련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알기보다 많이 순종함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순종의 팁이랄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매사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 순종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결정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비상한 순종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상한 순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비상한 순종을 할 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순종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보면 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결정적인 순종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보면은 세 번의 결정적인 순종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21장에 가서는 이제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여러분 아무리 여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닙니까? 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내 핏줄이에요. 내 살붙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도려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고 자매님들 너무 욕하지 마세요. 너무 욕하시되 너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대단한 우리 자매님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은 아니 하갈을 왜 내보내? 여자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대단한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도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22장 그 바로 다음 장에 가서는요 심지어 이삭을 내보내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도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삭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종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들을 했는데요. 그들이 결단한 이 순종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결정적인 순종들이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1절 다시 보니까 이들이 그날 들은 말씀, 여러분 그날 우연히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게 결정적인 말씀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자 그러고는 들려주십시오 했는데 그날 들은 말씀이 뭐였냐면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띠용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바로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우리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에 가면요,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에 가면은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인지 주술사인지 하는 자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강력한데 그들을 이제 주술로 저주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하러 갔다가 뭘 하고 왔어요? 축복, 저주를 이런 XX 하려고 했는데 이런 복받을 놈들 막 하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그 입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발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주하라니까 왜 축복을 하고 있어?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을 저주하신 거예요. 어떤 저주를 하셨냐?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엄청 끔찍한 저주죠. 그런데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분명히 그렇게 함께 하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긴밀한 관계들을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요 서로 통혼하면서 심지어 24절에는 보니까 그 암몬 모압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들이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들도 있었대. 자기 나라 말, 이스라엘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들이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다 뒤섞여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인 타협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이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음 장 넘긴 게 아니고 우리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즉각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즉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미루면 못해요. 내일로 미루면 50%, 그 다음 날로 미루면 25%, 그 다음 날로 미루면 12%, 그러다가 못해요. 순종은 즉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요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곧 그들과 관계를 청산한 거예요. 절교한 거예요. 절교한 거. 내보낸 거예요. 집에서. 네. 여러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힘과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부흥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이들이 그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런데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죄를 범했을 때 회개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저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제가 자리에 없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이러하게 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걸 고백하고 싶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또 그랬어? 아우 정말 몇 번째야 도대체. 하지 않고 네, 괜찮다, 듣자마자 괜찮다, 자매님이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괜찮다고? 괜찮다. 그리고 잘했다. 딱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했다. 우리가 앞으로도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또 돌이키면 된다. 그러다 보면 자유케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예배고 또 기도고 그리고 용서, 용서를 구하는 일, 그리고 용서하는 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매우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순종한 내용을 보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관계정리예요. 관계정리.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청산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관계를 청산하는 일은 훨씬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에 있어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순종이 되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은 멀쩡한 관계를 왜 청산하라고 하시는 거야? 물론 우리는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우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관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내가 누구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멘토를 만날 것인가? 어떤 동업자를 만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도 보면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유다의 인생이 그 암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바로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였어요.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거기에서 다 시작이 된 거예요.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게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별로 좋지 않은 배우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배우자가 죽고 나서 또 수치스러운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그의 인생이 파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잘못된 관계에 대해서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다. 나로 하여금 계속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관계다. 나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관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다라는 판단이 든다면은요, 그것을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비상한 순종을 할 때 놀라운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를 바꿀 만한 우리의 인생이 바뀔 만한 놀라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조지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3M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결정적인 한 장면을 만들어라.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도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억이 바로 그 기억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또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그 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장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상한 순종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상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더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뒤섞여 있는 이 세상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곧 거룩함과 정결함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예배 이후에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작업입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의 작업.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목적이고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상한 예배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뒤섞여 있었던 아주 심각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 라. 앞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할 때 끊임없이 그들을 방해하고 공격해온 사람이 둘 있었죠. 기억나세요? 누굽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예요. 산발랏과 도비아. 이 산발랏은 이제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나오고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 도비아가 어디 사람이냐면 암몬 사람이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6장 18절에 보면요, 이 도비아가 그 와이프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여자와 혼인했고 또 그의 아들도 유다 집안과 결혼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유다의 아주 유력한 지도층들이랑 결탁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앞에서죠. 앞에서 보면 이 도비아가 그 인간관계를 동원해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일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당시 제사장 엘리야십과 연락이 있었다 그래요. 연락이 있었다는 연락하는 사이죠. 네.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을 때 6절에 나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왕과의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했던 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거기서 복귀를 했다가 또 얼마 뒤에 왕에게 다시 말미를 정하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사이를 한 2년, 3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에 도비아를 위한 큰 방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은 어떤 방이었냐면 앞에서 나왔던 그 곡간이었던 거예요.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곡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닌 암몬 사람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가 거기서 살았다고 나옵니다. 아예 그냥 거주지로 내준 거예요. 그것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수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대요? 심히 근심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로 염려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메림노스, 아메림노스 아무개, 아멘?
아멘.
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계세요? 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메림노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근심해야 하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어떤 것으로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근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심과 분노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비아의 이 일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의 세간을, 그의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다 내던지고 그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너희는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도비아는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힌 그런 원수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이상의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에서처럼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 도비아고요.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을 죄로 미혹하는 세력이 바로 이 도비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은밀한 죄의 문제, 세상의 유혹, 이것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이 악의 세력이 바로 도비아인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근심하시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여러분 거룩은 분리예요. 구별됨, 분리됨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과 정결함의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이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거룩함과 정결함, 영적인 정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비상한 예배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요, 이러한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예. 거룩함과 정결함.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뒤섞여 있다면 그것이 분리되는 영적인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장으로 넘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거룩함과 정결함의 작업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12장에서도 느헤미야가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때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회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회개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 나의 죄를 끊어내고 돌이키는 것, 청산하는 것, 오늘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합당하지 않은 것을 청산하고 제거하는 것, 그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와의 관계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지속적인 죄 문제일 수 있고 중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합당치 않은 관계예요. 합당치 않은 어떤 취미생활도 있어요. 어떤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어떤 일들이에요. 그것을 제거하고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입술의 말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욕을 그렇게 한대. 운전하고 가는데 욕을 그렇게 한대. 교회에 와서는 아름답게 찬양을 불러놓고 집에 가는 길에 욕을 그렇게 한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막 쓴 말들을, 쓴 소리들을 막 쏟아낸대.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야. 제거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우리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책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소책자.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처음에는 손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각 방들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방들을 정리하시고 일종의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잡아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서재에 들어가시죠. 서재에는요, 수많은 책들이 꼽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상징합니다. 벽에는 이런저런 그림들이 붙어 있어요. 어떤 책은요, 보니까 어떤 잡지는 보니까 주님이 절대 보시면 안 되는 잡지들도 막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가 막 그것을 치우기 바빠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치우면 좋겠다, 이 그림은 유익하지 않겠구나, 다른 그림으로 걸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른 그림으로 걸어주시죠.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주방은요, 욕망을 다루는 곳입니다. 인간의 욕망, 가치관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봐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청소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실에 가셔요. 예. 아, 여기는 너무 좋구나. 예수님이 유일하게 좋다고 하신 곳이 거실이에요. 교제의 장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만 그곳에 앉아계시고 자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실에도 가시고 작업실에도 가셔요. 우리가 하는 일이죠. 여기서 뭘 했니? 물어보세요. 네가 만든 걸 한번 가져와 볼래? 예. 다 몇 가지 장난감들을 가져왔대.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요, 장난감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 일을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모든 방을 다 둘러보시고는요, 갑자기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구나. 내가 볼 때는 저 걸어 잠겨있는 저 방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저긴 뭐니? 그러니까 저기는 모르셔도 돼요. 자물쇠로 잠겨있는 그 방, 여기를 열어줘라. 그러지 않으면 나도 여기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저자가 할 수 없이 내어드리죠. 알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당신께서 직접 벽장을 여셔야 되고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저기를 건드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알고 있다, 그 벽장을 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만 주면 내가 다 해주마. 그러니까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께 열쇠를 넘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벽장으로 가셔서 문을 여시고 들어가셔서 그 안에 죽어서 썩어 있던 모든 부패한 것들을 다 꺼내시고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순식간에 벽장을 청소하시고 페인트칠하시고 수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곧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 전체에 불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켜버렸을 때 맛보았던 승리와 해방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켜버렸을 때 맛보았던 승리와 해방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을 버리로. 여기서의 음란은 비단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품고 있는 것이 다 음란이에요. 그런 우상들이 다 음란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의 열쇠를 내어드려야 된다. 내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방을 청소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실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단강을 여시고 가나안으로 들게 하셨던 것처럼 새 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3장 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십니까? 내 인생에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십니까? 큰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십시오. 준비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